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한국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동해 일본명 일본해로 500km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새 전략무기체계 실험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현지 지도했다고 선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중 이뤄진 가운데 아베 총리는 북한의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오늘 유엔 리비아 특사의 지명을 미국이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주 살렘 파야드 전 팔레스타인 총리를 유엔 리비아 특사로 지명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파야드 지명자의 특사 인준안을 거부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파야드 전 팔레스타인 총리를 리비아 특사로 지명한 것에 실망했다며 유엔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당국의 편을 들어 이스라엘에 손해를 끼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민중봉기로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 정부가 전복된 뒤 정치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멕시코 내 약 20개 도시들에서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장벽 설치 계획을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시위에는 수도 멕시코 시티와 과달라하라 등 대도시 두 곳에서만 3만 명이 거리 행진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위대는 멕시코 국기와 트럼프 대통령 반대 문구가 적힌 팻말 그리고 멕시코를 존중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장벽이 아닌 다리를 원한다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에 대해서도 만연한 부정부패와 폭력 문제를 통제하기에는 유약한 지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현안, 특히 무역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나 파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반면 트리도 총리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전체 수출의 75%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는 난민 수용과 관련해서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오늘 하루 일정에 방미 중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합의된 시리아 휴전은 물론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어떠한 협정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는 유혈 사태를 막고 정치적 해결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아스타나 휴전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어떠한 휴전 합의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또 지난해 말 알레포 전투가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의 양상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가 그동안 시리아 내전에서 바시아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며 고위 군 지휘관 등과 병사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케냐 법원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의사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한 달간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케냐 공공병원 의사들은 임금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12월 5일부터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정부가 지난 2013년에 체결한 임금과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협정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다른 제안들은 협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냐 대학 강사들도 임금 문제로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1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스티브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또 다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we're going to be sending another signal very soon. And that signal is when we begin a great rebuilding of the armed forces.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앞으로 도발 의지를 나타내는 예고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입니다. 동해 북부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3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북한 미사일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외교 소식통은 13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한반도 시간으로 1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앞으로 도발 의지를 나타내는 예고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약속했던 그런 동일한 그런 뭐 ICBM은 아니더라도 도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보여주고 또 앞으로라도 이제 필요한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도발을 하겠다는 하나의 그 신호탄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군사 안보적 위협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1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발표한 것을 보면은 핵무기라든지 고각 발사라든지 그리고 신형의 엔진을 시험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 볼 때 보유국 의지를 굽히지 않고 앞으로도 또 계속 도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군사 안보적인 위협이 심각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2일 휴일인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이사회를 긴급 개최하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영과 최고위급 접촉을 갖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NSC 이후 발표한 외교부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교부 성명은 이와 함께 이번 발사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직설적인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추 대표는 13일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일본에게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어주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도 북한이 아직도 이런 방식이 먹힐 것이라고 판단해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초기에 도발 정책을 쓴 것은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이 이런 식의 미사일과 핵개발 정책으로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 조짐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다음 달 미한 합동군사 연습을 전후해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데 대해 미국이 새 대북정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인 탐색적 도발의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 직후 보인 태도가 강경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 대해 조급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도발 배경을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ICBM 관련 신년사를 얘기했더니 트럼프가 바로 맞받아치고 그다음에 아베와 그 회담하면서 북한 위협을 강조하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한국을 방문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한반도 주변 전략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서 이런 도발을 했을 것으로 보고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다음 달 실시되는 미한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이유로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필요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ICBM급 추가 도발을 경고한 이중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작년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8번 실험해가지고 한 번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무수단 신뢰성이 없는 엔진을 2개 내지 3개 묶어가지고 쏜다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험한 거는 그 무수단 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해야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도 가능해지는 거죠.
북핵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이간책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하는 등 미중 간 화해 분위기를 보인 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결심하게 만든 직접적 요인이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압박 그리고 이걸 위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세컨더리 생션을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사일 도발로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들에 대한 제재 조치인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에 압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중 갈등을 촉발시켜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미한 연합훈련 전후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확보할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도발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을 빨리 만들어 놓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려는 그러한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 도발이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 차원에서 쏘아올린 축포라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곧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곧 또 다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보좌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러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또 다른 신호는 미국의 군사력을 강력하게 재건하기 시작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일본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뉴욕타임즈 신문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놀랄 정도로 절제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대북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항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 한국과 북한의 문제라며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중국도 책임을 느끼며 미국 등 다른 나라와 협력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항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도발과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올해 미화 8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대북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분유 지원과 식수 위생 등을 위해서 쓰일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 SDC는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북한에서 8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 835만 달러를 책정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 가운데 75%인 600만 달러는 영양 지원 사업에 배정됐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직접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 분유는 북한 내 11개 식품 가공 공장에서 슈퍼시리얼, 즉 혼합 영양 강화 식품으로 가공돼 취약계층에 제공됩니다. 개발협력처는 영양지원 사업이 취약계층의 영양실조와 영양부족,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또 식수위생 사업에 미화 8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주로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에서 진행되며 식수위생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발협력처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80만 달러 규모 예산을 식수위생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지속가능한 생계와 재난감소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경사지 관리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임농복합 경영을 통해 자연재해 등 재난의 위험을 줄이면서 식량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발협력처는 이 사업에 미화 6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에 50만 달러, 북한 내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에 15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국제 민간 구호단체의 지원 요청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의 상주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오는 17일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COI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A는 COI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5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인데요. 자의적 구금과 고문, 사형, 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경찰과 보안요원들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폭력과 처벌을 조직적으로 행사한다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먼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인민군보안사령부가 정치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장기간 독방에 감금시키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병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는 COI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에서 열렸던 청문회에서 경비병으로 일하면서 얘기를 나눠본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자신들이 체포된 이유도 모른 채 끌려온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야밤에 고위부 차가 들이닥쳐서 우리 가족을 모두 싣고 들어왔는데 내려놓은 것이 이곳이다. 그런데 죄를 지은 본인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문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따라서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들은 강제 실종의 희생자가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수감자들이 신문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기간 동안 수감자들을 제압해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모욕과 위협, 고문을 가한다는 겁니다. 요덕관리소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 씨는 청문회 증언에서 신문 당시 거꾸로 매달린 채 몽둥이로 맞았고 소위 비둘기 고문으로 불리는 모진 고문까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비둘기 고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체포되기 전에 체중이 75kg였는데 10개월 후에 제가 36kg가 됐습니다. 체중이.
보고서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즉결 처형되지 않을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져 버린다고 밝혔습니다. 수용소가 북한의 정치 체제와 지도부에 도전하는 단체와 가족, 개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고의적인 굶주림과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으로 수감자 수가 점차 감소해왔고 지난 수십 년간 수십만 명의 정치범이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정준화 씨는 청문회 증언에서 수용소의 존재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으며 공포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면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자들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전직 경비병과 수감자, 인근 거주자들의 증언을 통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4개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교화소와 다른 단기 강제노동 수감시설에서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감자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라는 겁니다. 탈북자 김광일 씨는 함경북도 휘령시의 인민재판소에서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며 재판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한테 그런 말 한다는 건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관은 그런 거 묻지도 않고요. 검사가 검사의 동거에 그래서 재판장은 판결 내립니다.
이들 수감자들은 고의적인 굶주림이나 불법 강제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되며 경비병과 동료 수감자들에 의한 고문과 성폭행, 다른 자의적인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국가 정책에 따라 종종 심각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 범죄나 기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을 통해 또는 재판 없이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형을 지켜본 목격자이며 이는 처형이 주로 중심지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기적으로 공개 처형을 하는 이유는 일반 주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COI 보고서 발표 3주년 기회, 내일 이 시간에는 북한 당국의 사상과 표현, 또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공단 착공에서 폐쇄까지 지난 13년 동안 개성공단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의 출발점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경제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지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를 토대로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해온 한국의 현대그룹과 북한은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78km, 자동차로 1시간 거리라는 점이 개성의 공단을 만들기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에 이어 이듬해 공단이 들어설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북한 개성공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늘로 시범단지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듬해 6월 한국 기업 15곳이 개성공단에 입주했고 첫 제품이 생산됐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 공장에서 오늘 첫 제품이 생산돼 출시됐습니다.
이후 2005년 18개 불과하던 개성공단 입주 한국업체는 2007년에 65개, 그리고 2016년에는 124개로 늘었습니다. 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도 2004년에 55명을 시작으로 2007년 2만 명, 2009년 4만 명, 그리고 2016년에는 5만 4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공단이 아니라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대화와 교류를 하는 통일 실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북측 노동자들은 잔뜩 긴장한 채 눈도 돌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남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건 물론이고 초코파이와 라면, 커피 같은 남한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온수 샤워나 수세식 화장실도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점차 북측 노동자들이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당 간부 자녀들도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고 탈북자 권효진 씨는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중앙당 간부들 자녀들까지 개성공단을 입직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뭐 보너스를 하나 줘도 그 값싼 가격으로 주거든요. 걔들은 그걸 가지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몇십 배의 그 이윤을 붙여서 시장에다가 대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또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한국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의 조은희 연구교수는 말했습니다.
5만 5천의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한 20만 정도는 그 남한의 문화라든지 남한의 상관 뭐 남한의 이미지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개성공단도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2013년 4월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북한 노동자 전원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이로 인해 5개월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남북한 모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은 그동안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연간 1억 달러의 외화를 북한 당국에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착공 13년 만에 핵 문제로 인해 폐쇄됐습니다. 공단에서 일하던 5만 4천 명 북한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공단에 입주했던 124개 한국 기업도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 화해와 통일을 이루려던 꿈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기도 할 텐데요. 이런 탈북자들의 삶을 다룬 무용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탈북민들의 삶을 다룬 춘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 국립극장 별오름 극장입니다. 자유가 없이 고립된 섬과도 같은 북한을 떠나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목숨을 담보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춘판 야무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준비한 공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섬이라는 공연은 지난번에는 한국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공연은 북한에서 홀홀단신 탈북해 내려와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 명의 무용수가 공연하는 형식입니다. 현대무용가 금배섭 씨입니다.
솔로 시리즈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노동자들이나 뭐 혼자 시위하는 1인 시위하는 사람의 얘기를 다룬,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얘기입니다. 홀로 여기 한국 사회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다 보는데 북한에서 넘어와서 같이 온 사람도 있지만 물론 가족을 데려오리라 마음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견디고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이번 섬이라는 공연에서 이렇게 홀로 무대를 채우고 있는 금배섭 씨는 국내 공연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안무가이기도 합니다. 여러 작품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그가 이렇게 탈북민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는 무대에 서게 된 건 우리 주변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생각해보고 남이 아닌 가족과 친구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보여주면 한 번은 우리가 이탈 주민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생각하면 그게 이렇게 좀 더 주의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탈 주민이 남이 아닌 우리 같은 진짜 뭐 가족, 친구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이 사람들은, 이 북한 이탈 주민은 그 북한이랑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좀 표현해 봤어요.
섬과도 같은 북한을 탈출할 당시 생사를 넘어서 한국으로 왔고 또 자유를 찾아온 한국에서는 북한에 두고 온 그리운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탈북민들의 삶을 무용가 금배섭 씨가 몸으로 표현했다면 음악감독 윤형종 씨는 공연에서 음악으로 이런 탈북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특히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저 혼자 그 많은 소리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악기를 나열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여러 가지 장비와 악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예술가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 조금 재밌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금배섭 안무가님의 신체 언어를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본인만의 신체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외됐거나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 신체 언어를 보면 아 정말 슬프고 소외돼 있고 뭐 그런 몸짓을 많이 쓰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음악도 많이 따라갔습니다. 네.
북한 주민의 실상에 대해 다큐멘터리와 영화 그리고 책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현대무용으로 만나는 건 다소 낯설기도 한데요. 고립된 섬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이 작품 섬에서는 그들만의 몸짓과 또 음악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무용 공연이라고 해서 봤는데 꼭 몸짓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무용의 몸짓이 아니고 한 명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낯설었고요. 그리고 그 낯섦 속에서 또 직접 연주하는 음악이 나오니까 거기서의 또 오는 생동감이 있어서 그게 한 대 이렇게 어우러져서 보는 그 느낌이 탈북자들이 저희 주변에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작품을 섬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한 번 더 정말 들여다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이라는 섬을 떠나 모든 것을 걸고 한국에 찾아온 탈북민들 이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섬이라는 공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무용가 금배섭 씨입니다.
그거죠. 한 번쯤 주위를 둘러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작품 시작할 때 들리세요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에 하는 건 좀 이런 북한 이탈 주민의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주위에 이런 것들이 들리냐 뭐 한번 귀 기울여보자 들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정도면 되죠.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과 이웃하고 있는 캐나다의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오늘 워싱턴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를 재협상하는 문제를 비롯한 무역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어떤 얘기가 오갈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29개 나라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합동 군사 훈련인 2017 코브라 골드가 바로 내일 태국에서 개막하는데요.
예.
미국이 최초로 태평양 사령관을 파견합니다. 또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으로 발이 묶였던 7개 나라 국민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캐나다 총리가 오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오늘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합니다.
예.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외국 정상과의 회담인데요. 지난달 27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유럽 지역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100% 인정한다고 약속을 했었죠.
예.
또 지난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해서 두 나라 통상관계 개편에 합의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요. 또 두 정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의 12일 한반도 시간으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회견문을 아베 총리가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로 만나는 정상인데 그렇다면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이슈가 될까요?
네, 미국 언론이 주로 예측하는 내용은요. 아무래도 통상 무역 현안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인 지난달 22일에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재협상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나프타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북미 대륙에 있는 세 나라 사이에 관세를 없애서 자유롭게 상품과 용역을 사고 팔 수 있게 한 협정입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협정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이웃나라로 빠져나가서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줄곧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언론들은 무역 통상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캐나다 네.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영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 언론이 이번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요.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해서 양국 무역관계 현안으로만 의제를 좁힐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캐나다 정부의 대미 무역 담당자도 현지 매체 CBC와의 인터뷰에서요. 무역과 통상 부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아니면 폐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캐나다 쪽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나프타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하는 이렇게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면 캐나다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예, 예. 어떻게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미국이 이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바꾸자고 나서거나 현행 조건 아래서 무역 거래를 거부하게 되면 캐나다와 멕시코 등 상대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평상시에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두 나라 무역 규모가요. 연간 5,450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걸로 캐나다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캐나다가 2,67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이나 용역을 미국에서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미국 내 900만 명의 고용이 캐나다와의 무역과 관련된 일자리들이어서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면 불이익을 받는 건 미국 쪽이라는 게 캐나다 정부의 주장입니다.
예. 통상관계가 이제 주요 현안인데 이 부분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정상들의 생각이 일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이 밖에 이민과 기후변화 의제도 정상회담 탁자에 오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 문제들에서도 두 나라의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 분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7개국 출신의 입국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지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이런 조치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네.
이어서 미국 입국이 거부된 여행객들과 난민 수용이 좌절된 사람들에게 임시 거주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세계 195개 나라가 서명해서 지난해 11월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해서도 캐나다가 이행에 적극적인 반면에 미국의 새 정부는 협정 참여 철회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의 최대 합동 군사 훈련이 내일 시작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여러 개 나라가 포함하는 29개 나라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다국적 연합 훈련인데요. 2017 코브라 골드가 14일부터 열흘 동안 태국에서 열립니다.
예.
각국 해병대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총 8,333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훈련인데요.
예.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참가하는 첫 번째 합동 군사 훈련입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이번에 고위 장성을 훈련에 파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인 해리 해리스 제독이 이번 훈련에 직접 참가하는데요. 해리스 제독은 이 4성 장군인데요. 지금까지 코브라 골드에 참가했던 미군 지휘관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미 태평양 사령관이 이번 훈련에 직접 참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훈련을 진행하게 될 태국 언론이 전하는 내용인데요. 예. 최근 남중국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탄 차이안 스리스완 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요. 해리스 사령관급의 지휘관이 훈련을 직접 참관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반기면서요.
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한다는 징후로 풀이를 했습니다.
네. 코브라 골드 훈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시작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더라고요.
예, 지난 1982년에 시작됐는데요.
네.
이 코브라 골드는 매년 태국에서 진행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다국적 합동 군사 훈련인데요. 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연합 훈련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수준입니다.
예.
미국이 올해 코브라 골드에 해군과 해병대, 육군 특전사 일부를 포함해서 3,500여 병력을 파견했는데요. 훈련에 참가하는 전체 8,333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예.
한국도 해군과 해병대 병력 57명을 현지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합동 상황실을 차려놓고 지역 내 유사시 작전 전개를 함께 연습하는 연합 상황 연습을 비롯해서
예.
야외 기동 훈련을 함께 진행하고요. 또 난민 수용과 분쟁 지역 안정화 등을 연습하는 합동 민사 작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예. 이번 훈련에는 중국의 참여가 또 눈에 띄는군요.
네, 일본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 24일 안전보장관리법 가동을 선언한 뒤에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번 훈련에 해상자위대 소속 C-130 수송기 같은 장비와 병력을 파견해서 모든 훈련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법원의 판결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7개 나라 국민들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요. 연방법원에서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게 직접적인 이유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9일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 항소법원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예.
항소법원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등 7개 국적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고요.
예.
난민 수용도 재개됐습니다.
네, 법원이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주 또 미네소타주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백악관은 어떻게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뭐 결국에는 행정부가 승리할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스티브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이 어제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디스위크에 출연했는데요.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이 없는 외국인이 미국 입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대통령은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권한이 있다는 건데요. 밀러 고문은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나오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예.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근거가 있다, 옳은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밀러 고문 백악관 측의 입장인데
네.
글쎄요, 이런 분석, 이런 그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외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미국 연방법에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미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 종교나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이끌고 있는 워싱턴 주의 밥 허거슨 법무장관이 이런 헌법 조항이 우선이라면서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행정명령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백악관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악관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예.
하지만 또 이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그 상고를 하지 않고 또 다른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건 또 어떤 판단에서일까요?
네, 왜냐하면 법정 싸움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예.
논란이 되는 부분만 수정해서 새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즉각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을 테러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좀 더 철저한 심사 과정을 마련할 때까지 위험도가 높은 나라 국민의 입국을 당분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명령의 대상이 됐던 7개 나라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이 테러 위협국으로 규정한 나라들이다. 라고 또 설명하기도 했죠.
네, 이들 7개 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 이슬람교도들인데요.
예.
그래서 이들 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이란 비판이 나온 겁니다. 상원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이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 미국적이지 못하고 미국을 안전하게 하지도 못한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동안 미국 내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은 대부분 이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소행이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4도입니다. 동해북부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가 1에서 3미터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4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4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5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1도입니다. 희천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4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6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5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함흥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6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2도, 낮 기온 영하 4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운기 지역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 4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 기온 영하 5도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3미터 사이에, 서해 북부는 0.5에서 1미터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2월 1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한국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동해 일본명 일본해로 500km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새 전략무기체계 실험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현지 지도했다고 선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중 이뤄진 가운데 아베 총리는 북한의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오늘 유엔 리비아 특사의 지명을 미국이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주 살렘 파야드 전 팔레스타인 총리를 유엔 리비아 특사로 지명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파야드 지명자의 특사 인준안을 거부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파야드 전 팔레스타인 총리를 리비아 특사로 지명한 것에 실망했다며 유엔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당국의 편을 들어 이스라엘에 손해를 입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민중봉기로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 정부가 전복된 뒤 정치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멕시코 내 약 20개 도시들에서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장벽 설치 계획을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시위에는 수도 멕시코 시티와 과달라하라 등 대도시 두 곳에서만 3만여 명이 거리 행진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위대는 멕시코 국기와 트럼프 대통령 반대 문구가 적힌 팻말, 그리고 멕시코를 존중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장벽이 아닌 다리를 원한다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에 대해서도 만연한 부정부패와 폭력 문제를 통제하기에는 유약한 지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현안, 특히 무역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참여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나 파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반면 트리도 총리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전체 수출의 75%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는 난민 수용과 관련해서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오늘 하루 일정의 방미 중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합의된 시리아 휴전은 물론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어떤 협정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는 유혈 사태를 막고 정치적 해결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아스타나 휴전뿐 아니라 시리아의 어떠한 휴전 합의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또 지난해 말 알레포 전투가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의 양상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가 그동안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고위 군 지휘관들과 병사 수백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케냐 법원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의사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한 달간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케냐 공공병원 의사들은 임금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5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정부가 지난 2013년에 체결한 임금과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협정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다른 제안들은 협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냐의 대학 강사들도 임금 문제로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